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 하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오늘은 용서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었으면 합니다. 사실은 이 설교는 제가 처음 목사 안수를 받고 했던 첫 설교였고 작년에 청송교도소에 우리 국내전도위원회와 같이 갔을 때 일부 이 내용 중 일부를 설교했습니다. 그때 이제 조금 은혜가 됐다는 또 소문이 돌긴 했는데 우리 최정걸 집사님이 특별히 꼭 이 설교는 좀 우리 교인들에게 좀 들려줬으면 좋겠다라는 또 개인적인 또 부탁도 있으셨고 사실은 제가 이 설교를 상당히 아꼈습니다. 혹시 목사님이 주일날 좀 건강상의 이유 때문에 설교를 못하시는 하루 혹시 안 생기나 해서 9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근데 이제 한 번이 기회가 왔는데 그때 이제 성탄절이어가지고 성탄설교로 때우고 그래도 한 번은 더 나오지 않을까 했더니 목사님이 최근에 좀 더 건강해지셔가지고 기회를 안 주셨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기도원의 300용사와 같으신 택하심을 받은 여러분들만 들으라고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하면 또 굉장히 거창하게 또 기대하시는 것이 될 것 같아서 좀 부담스럽습니다만 좀 마음 편하게 전하고 또한 들었으면 합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사실 처음이자 마지막이니까 다행이지 박 목사님 이렇게 사회 보시게 하고 이 설교하려니까 되게 부담스럽네요 아주. 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에 한 20년 전 일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가 남포교회 이제 장년부원으로 30대 후반에 이제 같이 활동할 때 저보다는 한 10살 정도 연배가 위신 어느 집사님 한 분이 제게 이런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그분이 이제 그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교회 그 같은 교인들과 이제 동업을 해서 어떤 회사를 차렸는데 한 분은 장로님이고 이제 한 분은 집사님이죠. 이분은 이제 평신도였고 셋이서 이제 그 회사를 하나 차렸는데 처음에 굉장히 이제 그 유망한 아이템 또 잘 될 것 같은 그런 이제 그 비전이 보여서 이분이 이제 직접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고 이제 투자만 회사에 투자만 하고 나머지 이제 모든 운영은 그 두 분에게 맡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워낙 이제 그 사업이 잘 될 것 같은 그런 이제 그 두 분의 설명을 듣고 이제 마음이 혹하셔가지고. 자기의 그 재산의 그 대부분을 거기다 이제 쏟아부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화근이었죠. 한동안은 이제 그 회사가 좀 잘 되는 것 같긴 했지만 그리 오래 가지 못해서 이 회사가 이제 부도를 내게 됐습니다. 당연히 이제 이분이 투자했던 돈은 다 날리게 됐고 뭐 굉장히 이제 큰 충격을 받았는데 뭐 이런 일이야 이제 뭐 항용 어디서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회사가 문을 닫는 과정에서 그 동업자인 그 두 분이 자기들의 자금은 미리 빼돌렸습니다. 그리고 다 이제 거의 손실 없이 자기들의 자금은 챙기고 이 집사님 것만 이제 이분 것만 손실이 나도록 방치를 했는지 뭐 어쨌든 일부러 같이 좀 손해를 나누어서 감수를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분한테 다 뒤집어 씌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 두 사람은 자기들의 돈을 대부분 찾았고 이분만 전액 손실을 보게 됩니다.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끼리 그것도 같은 교회의 장로님과 지사님한테 뒤통수를 맞았으니 얼마나 큰 충격과 분노가 있었겠습니까? 한동안 이분은 그 두 사람을 정말 극도로 미워했습니다. 증오하고 분노하고 참 잠이 오지 않고 눈을 떠도 그 사람들 눈을 감아도 그 사람들에 대한 얼굴이 떠오르면서 정말 죽이고 싶도록 미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분의 신앙이 굉장히 성숙한 수준에 있었던 때문에 결국 자신의 그러한 태도가 옳지 못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지적을 받습니다. 특별히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라는 주님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크게 회개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참 이제까지 미워했던 증오했던 마음을 풀고 이분들을 무조건 용서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찾아가서 그 두 사람에게 이제까지 당신들을 참 대단히 미워했고 증오했다 뭐 여러 가지 뭐 물론 이유가 있지만 여하튼 내가 같은 믿음의 식구들을 이렇게 미워하고 증오했던 것은 잘못된 것 같다. 뭐 어차피 손실이 났지만 당신들이 좀 알아서 손쳐줬으면 바랄 것이 없고 어쨌든 내가 당신들의 잘못을 용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분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놀랍게도 이분들은 적반하장격으로 우리가 무엇 당신한테 잘못했는가? 우리가 무슨 책임 있는가? 우리는 법적으로 다 앞뒤가 맞게 처리했기 때문에 아무런 당신한테 법적인 도덕적인 책임을 질 이유가 없다라고 오히려 이제 화를 내면서 따지더라는 것이죠. 상황이 이렇게 되자 그야말로 혹 때려갔다가 혹을 붙인 이 격이 된 상황에서 이분의 마음속에서는 이전보다 훨씬 더 증폭된 배가 된 미움과 증오가 들끓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제게 이제 털어놓았던 이 고민의 핵심은 정말 자기가 그분들을 찾아가서 용서한다고 했는데 그 용서한다는 그 자기의 진정한 마음이 전달이 됐다면 정말 자기가 그들을 진정으로 용서한 것이라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자기가 또 다른 분노 또는 이전의 분노보다 더 큰 분노에 휩싸이는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내가 정말 그 사람들을 제대로 용서했다면 아무리 그들이 적반하장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내가 다시 동일한 분노나 더 큰 미움에 빠지는 것은 아무래도 내가 처음부터 용서를 제대로 못한 것 아니냐라는 이제 그 자책이 들어서 너무 괴롭다는 것이죠. 물론 오늘 이제 설교할 그 내용을 통해서 그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그분이 많은 치유를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이분이 용서를 제대로 했나요? 아니면 못했습니까? 그러면 못했으면 어떻게 해야 용서를 제대로 하는 것일까요? 참으로 용서의 문제란 간단치 않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용서에 관한 우리 경건서적을 아무리 많이 읽어봤지만 이분이 직면한 것과 같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 문제를 그야말로 아주 시원하게 답해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은 거의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용서의 문제는 용서한다는 말 한마디 또는 용서를 의미하는 어떤 이례적인 제스처 하나로 그렇게 간단하게 매듭지어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우선 우리가 뭐 거두절미하고 단도직입적인 질문 하나를 던져보게 됩니다. 과연 진정하고도 온전한 용서, 완전한 용서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 만일 이분이 생각한 것처럼 참으로 진정한 용서라는 것, 완전한 용서라는 것이 한번 용서의 말을 하거나 용서의 행동을 한 이후에 상대의 어떤 예기치 않은 반응에 불구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또 다른 분노에 휩싸이거나 더 큰 미움과 증오의 감정이 일어나지 않아야만 그게 진정한 용서요 완전한 용서라면 과연 그런 것이 실제로 가능하겠냐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다시 따르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 용서의 문제는 저나 여러분이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주님의 나라 갈 그날까지 비록 크고 작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끊임없이 쉬임 없이 제기되고 밀어닥치는 그런 불가피한 과제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을 보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 뭐 개역 성경에는 평화하라라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처럼 바울 사도의 권면대로 우리는 우리 모든 신앙인들은 모든 일상사 속에서 서로 용서하고 또 용서를 받아야 되는 일에 늘 휩싸여 있고 또 그러한 일이 계속 쓰나미처럼 밀어닥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에서 바울사도가 할 수 있거든이라고 이 조건부적인 표현을 쓴 것은 그 용서의 범위나 정도라는 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우리가 바라는 어떤 완전한 수준에서의 용서라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 결코 쉽지 않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12장 18절 이후에 계속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속하여 있는 마태복음 5장 후반절에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셨던 원수 사랑에 관한 가르침을 액면 그대로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가운데서 온전한 용서, 완전한 용서를 이루기 위한 경건하고도 치열한 그 믿음의 분투를 쉬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성경에는 이 오늘 본문 또는 방금 읽은 말씀 이외에도 완전하고도 온전한 용서를 성취하라는, 신자로서 당연히 그것을 추구하라는 매우 중요한 권면들이 여기저기에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특히 산상수훈인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바로 뒷장이죠. 6장 14절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18장 35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또한 에베소서 4장 3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뭐 또 골로새서 3장 13절에도 대표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성경 이곳저곳에서 이런 완전하고도 온전한 용서를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지만 참된 신자라고 자부하는 우리 모두는 사실 이러한 온전한 용서를 실천하는 일에 선뜻 나서기가 쉽지 않습니다. 매우 주저가 되고 심지어 어떤 회의적인 반응 속에서 이러저러한 핑계를 대면서 우리가 뒤로 물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왜 그런 주저하는 소극적인 태도를 우리가 취하게 되는 것일까요?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온전한 용서의 개념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완전하고도 온전한 용서의 개념에 대한 뿌리 깊은 오해 때문에 바로 그러한 우리의 실제적인 용서의 실천적인 삶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용서한다는 단 한 번의 의사표시를 통해서 당사자 사이에 아주 즉시적인 화해가 이루어지고 모든 갈등들이 눈녹듯 사라지는 상황이 금방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 이후에는 그야말로 아무런 더 이상의 미움이나 증오나 어떤 서로를 거절하는, 거부하는 그런 감정이 재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완전한 용서다라고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앞에서 예를 들은 그분의 그 성도님의 입장도 바로 그러한 완전한 용서는 바로 이런 것이다라는 그런 상식적인 차원에서의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런 곤혹스러운 처지에 처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그릇된 완전한 또는 온전한 용서에 대한 개념은 우리로 하여금 처음부터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도저히 갖지 못하게 하는, 용서라는 과제 앞에서 도저히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이유가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용서의 문제를 들고 단 한 번이라도 진지한 씨름을 여러분 가운데 해본 분들이 있다면 이러한 완전한 용서에 대한 개념이 얼마나 참 비현실적인가, 얼마나 참 낭만적이긴 해도 그것이 얼마나 비실제적인가라는 점을 아주 절감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완전한 용서의 개념에 대한 이런 매우 비현실적인 오해, 이런 것이 왜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두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용서의 문제를 다룰 때 우리는 통상 그것을 감정의 문제로 치부합니다. 그러나 용서는 절대적으로 의지의 문제에 달려 있습니다. 의지의 차원이 아니라 감정의 차원에서 이 문제를 풀려고 할 때 우리는 도저히 해법을 발견할 수가 없지요. 즉 용서하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의 명령 앞에서 우리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명령을 있는 그대로 단순하게 반응해서 의지적으로 순종하려 하기보다는 그 상대방을, 미워하는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그런 느낌을, 그런 감정을 갖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요구를 합니다. 그 상대방을 품을 수 있는 따뜻한 마음,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드러운 마음을, 그런 감동스러운 마음을 주십사라는 기도를 먼저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마음이, 그런 따뜻하고 넉넉한 감정과 정서적인 감흥이 일어날 때까지 계속 기다리면서 미루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런 뜨거운 마음을, 그런 용기를, 그런 어떤 감정적인 차원에서의 힘을 공급해달라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외쳐도 그것은 응답이 되지 않는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런 식의 태도를 취하는 우리는 사실은 이미 명백한 말씀으로 명령된 그 순종의 책임을 또다시 하나님께 되려 되돌려서 떠넘겨버리는 매우 무책임한 불순종이고 분명한 영적인 책임 회피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어떻게 해서 그런 용서의 감정을 스스로 어떻게 좀 읽어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예를 들은 그분도 개인적으로 기도하다가 그런 마음의 감흥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감정적인 반응에만 기초하려는 모든 용서는 거의 예외 없이 전혀 예기치 못했던 상대방의 그 부정적 반응, 그런 강력한 돌발적인 저항에 부딪혔을 때 아주 무력해지고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특별히 그런 감정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그런 마음이 생겼다는 것은 굉장히 또 한편으로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것은 스스로 자기 암시를 통해서 개발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 감정은 그 감정대로 했을 때 혹시 그 사람이, 상대방이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것이 자기 의의가 되죠. 나는 이렇게 했다. 나는 기도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마음을 부어주셔서 용서하고 따뜻하게 품었다. 너희들은 못하지. 나는 했어. 이렇게 가게 되죠. 그러나 실제로는 그런 일도 거의 일어나지 않을 뿐더러 감정적인 차원에서 다루는 용서는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열매로 결코 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완전한 용서에 대한 이 큰 오해를 불러일으킨 또 다른 요인이 있다면 그것은 용서라는 것은 굉장한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그 열매를 얻기까지는 기다리고 참아야 되는 것이 필수적인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가 용서의 어떤 언행, 어떤 태도를 취하자마자 뭔가 즉시적인 효과가 있기를 바라는 그런 조급한 자기 중심적인 기대 심리가 너무 강하다는 것이죠. 기다릴 줄 모르는, 참을 줄 모르는 그것이 매우 중대한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데이빗 시멘스라는 목사님께서 쓰신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라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영적 미숙, 영적 미성숙의 가장 큰 증거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앞에서 말씀드린 감정을, 의지보다는 감정을 앞세우는 태도, 두 번째는 참을성이 없이 기다릴 줄 모르는 태도, 그 다음에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막연하게 너무 낭만적인 기대를 함부로 하는 그런 경우라는 것입니다. 사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용서한다는 말을 하거나 용서의 어떤 진지한 행동을 취했을 때 즉시 그 상대방으로부터 뭔가 잘못했다, 참 미안하다라는 소리를 듣기 원합니다. 또한 그 결과로서 서로 간에 즉시적인 화해가 일어나고 그래서 자기가 어떤 계획하고 나름대로 기대하는 대로의 모든 갈등들이 해소가 되고 아주 기분 좋은, 서로에게 기분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기를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진지한 마음으로 솔직하게 용서의 표현을 해도, 그리고 정말 솔직하게, 정말 진실하게 용서의 태도를 취한다 하더라도 그 상대방으로부터 내가 잘못했다라는 고백을 받는 일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내가 진정한 어떤 용서를 베풀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먼저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해야 한다라는 아주 고통스럽고도 쓰디쓴 경험까지도 각오해야 되는 그런 역설적인 상황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온전하고도 완전한 진정한 용서를 위해서는 상처받기 쉬운 우리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감정 여하에 불과하고 그것을 눌러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의지적인 거룩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단순 명료하게 순종하는 그런 강력한 결단의 의지, 거룩한 의지, 성령의 감동으로 주시는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나의 용서 행위에 대해서 상대방이 아무리 이상한 반응을 보이더라도 불합리하고 부당한 그런 태도를 역으로 보일지라도 결국 그로 말미암는 어떤 감정적 동요에 휘말려 들미 없이 진정한 완전한 용서를 향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용서에 관한 한 참으로 감정이라는 것은 전혀 믿을 것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이 진정한 용서를 방해하는 그리고 그것을 혼란시키는 가장 큰 장애물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용서라는 것은 그런 면에서 미움과 증오와 상대방을 배척하려는 그 감정이 계속 타오르는 것을 의지로 눌러야 되는 이를 악물고 나가야 되는 정말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절감하면서 용서하면서도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내가 억지로 하는구나 라는 탄식이 나올 정도의 그런 과정을 각오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사실은 대부분 억지가 기본이죠.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즐겁고 기쁘게 순종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본질상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거부하고 저항하고 불순종하는 그 일에 아주 익숙한 죄성에 찌든 존재들입니다. 물론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받은 죄인들로서 주님 나라 가기까지는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없는 순종하는 것을 계속 끊임없이 이런저런 이유로 이런저런 핑계로 거부하고 머뭇거리고 그것을 피해 도망다니는 그런 못된 연약한 못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용서뿐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있어서도 진정한 순종은 억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육신적인 그릇된 욕망을 눌러서 꺾는 우리의 감정에 속지 않고 그 감정을 타고 넘어가는 그런 억지가 우리의 순종의 과정에서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 용서의 열매를 우리의 손에 받아서 그 단맛을 정말 피부 깊이까지 누리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을 참아내야 됩니다. 때로는 10년, 20년, 30년, 어떤 때는 비록 내가 용서를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그 상대방이 진정으로 그 용서를 받아들이기에는 내가 죽은 후에 내 무덤 앞에 와서 그 사람이 용서를 빌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린 그것까지 각오해야 될 것입니다. 실제로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에 대한 말씀에서도 나왔듯이 사랑의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 오래 참음, 이 인내라는 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미덕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용서에 관한 한 이 오래 참는, 인내하는 이 거룩한 성품은 대단히 유용한 기질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용서에 대해서 좀 더 실제적인 적용을 우리가 조금 원한다면 제 개인의 어떤 개인적인 작은 간증을 좀 하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혹시 이제 뭐 모태 신앙이 아닌 경우에 해당되는 말씀이겠습니다만 중간에 예수를 믿게 된 분들 중에서는 과연 언제 어떤 상황에서 주님을 만나시게 됐는지요? 대체로 교회에서 아주 진지하게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많은 성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대부분 주님을 만난 그 삶과 그 현실의 정황이라는 것이 인생 중에서 가장 힘들고 고단했을 때 가장 어둡고 춥고 고통스러운 인생의 한 겨울 속에서 주님을 만났던 그런 따뜻한 경험들을 많이 말씀하십니다. 저에게도 한편으로는 쓰리고 아픈 추억이기도 하지만 그 아픔과 그 고통의 한가운데서 우리 주님을 처음 만났던 아름다운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논산훈련소가 바로 옆에 있는 시골 마을입니다. 시골 마을 출신입니다. 연무대라는 곳인데요.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만 해도 저희 아버지는 아주 유능한 탁월한 아주 목수이셨고 부지런한 농부이셨습니다. 덕분에 당시 참 어려운 시절입니다. 뭐 50년대 말, 60년대 초 많은 사람들이 그 경제적인 곤궁을 못 벗어날 때도 저는 아주 유복한 환경에서 참 고생 없이 잘 보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3, 4학년 때로 기억이 됩니다. 그때 이제 라디오를 듣는 프로 중에 절망은 없다라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어려움을 딛고 참 인생의 역전을 한 성공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저런 분들은 저런 악조건을 딛고 저런 고생을 넘어서서 성공했는데 야 나는 이 어려서부터 너무 잘 먹고 잘 사니 저런 분들과 같이 훌륭하게 되기는 틀렸나 보다라는 그런 성숙한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기특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그런 기대대로 현실이 저에게 주어지고 말았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저희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신 후에 결국 저희 어머님이 그 가세를 결국 지탱하지 못하시고 뭐 세상 물정을 전혀 모르시다 보니까 점점 이제 집안이 기울다 못해서 나중에 중학교 2학년 때쯤 해서 완전히 파산을 당합니다. 어머니는 많은 빚을 지시고 빚쟁이들에게 쫓겨서 이제 서울로 도망치듯 피해가시게 됐습니다. 저와 4살 아래 제 남동생이 바로 뒤에 살고 계시던 우리 숙부모님 댁에 이제 맡겨지게 됩니다. 어머니는 이제 마지막 피해 가시면서 그 숙부모님한테 쌀 다섯 가마니에 해당하는 돈하고 그 다음에 이미 남의 손에 이제 넘어가 버린 마지막 남은 논 다섯 마지기에 심겨져 있는 보리, 이제 마지막 보리 수확만 하면 이제 그것으로 이제 끝이 나는 그 다섯 마지기에 상당한 보리 수확권을 그 숙부모님에게 드리고 저희를 좀 돌봐주시도록 부탁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서울로 가는 어머니께서는 여기저기 힘든 파출부 식당 일을 전전하시면서 뭐 몇 푼 되지도 못하는 돈을 버셔가지고 그 돈까지 모두 이제 숙부모님에게 저희의 생활비로 보내셨습니다. 자, 문제는 그 정도 되면 최소한 1년 정도는 좀 이렇게 대우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딱 한 달이 지나니까 이제 숙부모님의 태도가 돌변합니다. 그 이후로 계속 온갖 이제 구박과 학대를 견디면서 이제 살게 되는데 콩쥐팥쥐 얘기가 뭔지가 아주 실감이 나는 그런 상황을 겪게 됩니다. 이제 그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 소개해드린다면 저희 집안이 이제 경제적으로 풍비박산이 나자마자 당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저희 할아버지를 모시고 계셨는데 팔순이 되신 할아버지께서 그만 이제 충격을 받으셨는지 멀쩡하시던 양반이 갑자기 하반신 불수가 되셨어요. 일어나지는 못하시는 거예요. 앉으셔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대소변을 다 받아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저와 이제 저희 형제와 할아버지가 같이 이제 그 작은 집에 가게 됐는데 저희 작은 아버님이 그 자기 본체 옆에다가 이제 흑볕돌로 방 하나를 더 들여가지고 저희를 그 할아버지 저희 할아버지와 함께 이제 거하도록 그렇게 마련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방에 누워 계신 저희 할아버지가 이 대소변을 못 보시는데 그걸 계속 그때그때 바로바로 처리가 돼야 되는데 이걸 안 하시는 거예요. 이제 제 동생이 이제 그 드문드문 처리를 좀 도맡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 동생이 또 이 비위가 상해가지고 이제 입맛을 잃어가지고 이제 밥을 제대로 못 먹을 정도가 됐고 그리고 이제 이 처리가 잘 안 되니까 순식간에 이 방이 완전히 돼지우리가 돼가지고요. 이제 뭐 엄청난 이제 뭐 악취가 이제 풍기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저희 방에 근처에도 올 수 없을 정도로 이제 그런 이제 아주 난장판이 되어버립니다. 그래도 어디 갈 수도 없고 잠도 거기서 계속 자야 되고 할아버지 곁에서 견뎌야 되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옆에서 이제 뭐 그냥 막 코를 막고 이제 다닐 정도지만 그 안에서 계속 생활하면요 모르겠더라고요. 계속 있으니까 냄새는 별로 못 느끼겠어요. 지금 제가 사실 굉장히 후각에는 예민한 편인데도 지금도 기억해보면 그때 그렇게 뭐 크게 뭐 악취 때문에 고생했다는 생각은 안 했습니다. 같이 있으면 또 견딜만 했던 것 같아요. 여하튼 이제 뭐 이제 아침에 또는 저녁에 밥상을 이제 차려줍니다. 저희들 형제하고 이제 할아버지 걸 따로 차려가지고 이제 오는데 옆에 바로 옆에서 그러면 저희 사촌 형제들이 그 밥상을 들고 와서 코를 막고 와가지고 내때 집어 던지고 도망칩니다. 개밥 던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뭐 밥도 이렇게 많이 안 줘요. 그래서 밥을 더 달라고 그러면 없다 그러고 그러면 이제 술을 쓰죠. 이제 이렇게 부엌 쪽을 보고 있다가 작은 어머니가 이제 밥을 더 풀어 가는 걸 보고 싹 이제 따라 들어가서 뒤에 서가지고 이제 더 달라고. 그럼 이제 밥솥을 열고 밥을 푸는 과정이니까 밥 없다 소리 못 하는 거죠. 이제 그만큼 또 미움은 더 덤으로 더 받게 되는 것이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이제 계속 이러저러한 이제 뭐 상황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만 또 하나 재밌는 일은 이제 저희 할아버지를 그렇게 제대로 처지를 안 해드리니까 정말 이가 무지무지하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에 자려고 그러면 이가 거의 그 중공군처럼 밀려와 이렇게 이렇게 밀려듭니다. 뭐 방 좁으니까 이제 할아버지 옆에 아랫목에 누이시고 저희가 둘이 형제 자는데 이건 잘 수가 없어요. 이 때문에 몰려든 이 때문에. 그래서 이제 술을 썼죠.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습니까? 석유를 갖다가 한 5cm 정도 이렇게 흥건하게 휘발유는 금방 날아가니까요. 석유를 등유죠, 등유. 등유를 이렇게 흥건하게 한 5cm 정도 이렇게 석유의 강을 이제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그 차폐 선을 할아버지와 저희 사이에 이제 해놓으면 이들이 그걸 못 넘어오더라고요. 기름에는 약한 것 같아요. 결국 제 동생이 영양실조에 걸리고 사실은 제가 너무 이제 뭐 돈을 달라고 해도 안 주시니까 사실 우리 돈 다 가져가고 있으면서도 학비를 내야 되는데 학비까지 안 주셔서 저 외삼촌에게 따로 이제 편지를 해가지고 가까스로 그 편지가 소액한으로 해서 이제 돈이 왔는데 그걸 저도 모르게 또 저희 작은 어머니가 홀라당 또 저한테 얘기도 않고 써버리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학비를 내야 되는 돈을 써버렸으니까 당연히 따지죠. 그럼 이제 또 어른이라고 이 어린 놈이 어른한테 함부로 대든다고 또 이제 막 벼락 같은 또 화를 내고 또 한바탕 또 전쟁을 치르고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점점 관계는 더 악화되고 결국 그 저희 작은 집에서 저희 동생하고 7개월 만에 이제 쫓겨나게 됩니다. 쫓겨난 날도 한바탕 이제 작은 어머니하고 저하고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온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지켜보는 데서 난리가 났죠. 그리고는 이제 정말 온갖 수모를 겪으면서 리어카에다가 간단한 가재도구 몇 개를 담아서 이제 정말 통곡을 하면서 그 제 동생이 이제 뒤에서 밀고 제가 이제 끌고 나오는데 그날 끼니도 없었어요 당장. 근데도 이제 동네 어른 중 한 분이 쌀 반대 정도 되는 거를 쫓아오셔서 이제 얹어주시면서 이제 보내는 바람에 그날은 좀 넘어갔습니다만 여하튼 이제 그런 상황에서 내려오면서 참 울면서 그런 생각을 했죠. 야 정말 이렇게 비장할 수가 있나? 이렇게 동기간이라는 이 친척이라는 존재들이 어쩌면 이렇게 이처럼 남을 나라 할 수 있는가라는 것 그것이 너무 참 비통했습니다. 그동안에 당했던 서름도 이제 컸지만 마지막까지 정말 그렇게까지 모른장한 태도를 취하는 저희 그 숙부모님에 대해서 정말 깊은 원한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을 했죠. 내 눈에서 쏟아져 나온 눈물만큼 반드시 언젠가는 당신들 눈에서 피를 뽑을 것이다. 아주 이를 악물면서 이제 그 집을 나오게 됩니다. 그 집을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중학교 3학년 때니까 졸업은 일단 해야 되죠. 그래서 학교 근처에 월세방 하나를 얻어서 들어갔습니다. 그 이사한 날 첫날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 책상에다가 이제 이것저것 가지도구를 얹어놓은 상태로 엎드려서 한나절을 울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주인 아주머니가 좀 특이하잖아요. 뭐가 그렇게 서러워서 저 학생이 우나? 이제 하도 측은했던지 이제 와서 이렇게 따독따독 그러시면서 이제 묻더라고요. 무슨 일이냐고. 하도 이제 마음이 답답하고 누구한테 하소연할 뭐 자리도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또 말을 걸어주니까 거기다 대고 이제 막 이제 넋두리 하듯이 이제 푸념을 했죠. 이러저러한 이제 사정 때문에 이렇게 해서 됐다. 이제 뭐 막 이런 저희 집안에 부끄러운 얘기를 막 뭐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했죠.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아, 참 안 됐다. 라고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따뜻한 말로 이제 위로는 해 주셨죠. 그래서 넘어갔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피를 나는 동기간도 이렇게 나무라라 하고, 내치는데 무슨 생면부지 처음 만난 뭐 셋집 아주머니가 뭐 내 얘기 이렇게 한들 뭐 얼마나 이해를 하겠나 그러면서 좀 너무 좀 무한해지더라고요 오히려. 근데 문제는 이 아주머니의 태도입니다. 그 다음부터 저희 형제가 이제 그 집에서 이 새를 사는데 바로 그 날부터 시작돼서 이분이 얼마나 저희를 아끼고 보살펴 주는지 정말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챙겨줍니다. 굶지는 않는지 반찬은 있는지 또 뭐 이렇게 방은 뭐 이렇게 불은 제대로 들어가는지 뭐 자기 자식보다 더 아주 세심하게 살펴주는 거예요. 도대체 좀 약간 얼떨떨하더라고요. 아니 그 친족한테는 그렇게 푸대접을 받았는데 처음 만난 생명부지의 새집 주인이 너무 잘해주니까 이거 뭔가라는 좀 약간 혼돈스러운 그런 이제 상태에 좀 처하게 됐습니다. 나중에는 야 이거 몇 푼 되지도 않은 월세까지 다 이거 우리를 위해서 쓰신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참 지극정성으로 저희를 돌봐주셨죠. 그 덕분에 참 잘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아주머니가 이제 하루는 저한테 오더니 한마디 합니다. 학생 교회 좀 한 번 안 갈래? 이제 이분이 이제 전두를 하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제 그 제안에 대해서 점잖게 거절했습니다. 아니요. 왜냐하면 저는 당시만 해도 교회라는 데는 약간 골빈 사람들이 가는 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뭐 생각 없고 뭐 앞뒤 제대로 살이 분간 못하는 사람들이 다니는 데가 교회다라고 그렇게 초등학교 4학년 때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갔는데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은 아니고 주일학교 부장집사님이었던 것 같은데 오병이어하고 다윗과 골리앗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얘기가 너무 뭐 재미는 있지만 너무 이게 황당하고 뭐 신화적인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뭐 앞뒤 맥락을 자르고 이렇게 들으니까 이거 손 동화 같은 얘기를 왜 여기 와서 이렇게 시간 소비하면서 듣고 앉았나? 뭐 이런 얘기 들으려면 집에서 동화책 읽어도 되지 뭐 굳이 이렇게 와가지고 많은 시간 소비하면서 앉아 있나?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교회라는 데는 나 같은 사람은 올 때가 아닌가 보다. 그리고 이제 마음을 정말 확실하게 닫았습니다. 여러분 애들 무시하면 안 됩니다. 애들한테 성경 얘기할 때요 초등학생들한테도 정말 사실적으로 역사적으로 증명하셔야 돼요. 가릴 거 다 가리고 생각하거든요. 80년대 중반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성경 동화가 많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애들한테 좀 더 성경을 쉽게 가르치자 그래가지고 성경 동화를 이제 막 한번 막 찍어낸 적이 있는데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저는 아주 결사적으로 반대했습니다. 이거 교회 들여오는 걸 이건 안 된다. 제 경험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마음을 닫아 걸면 뭐 예를 들면 다윗과 골리앗 얘기만 해도 그렇죠. 제가 벌써 한 뭐 20년 전에 들었던 얘기입니다. 그 동네에서 이제 그 예비군 훈련을 갔더니 바로 옆집에 사는 그 아저씨가 저보다 한 5~6살 많으신 아저씨가 알제리인가 뭐 리비안가 이제 중동에 갔다 왔는데 자기는 교회 다닐 때 다윗과 골리앗 얘기 안 믿었다는 거죠. 근데 중동 현장에 갔다 와 보니까 그거 정말 눈꺼만큼도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거죠. 왜냐면 거기 가니까 이제 넓은 초장에 목동들이 양들을 풀어놓고 하루 종일 할 일 없지 않습니까? 뭐 늑대가 오거나 무슨 뭐 맹수가 와서 그 양을 잡아가기 전에는 그저 이제 자기들끼리 앉아서 이제 시간 소유를 해야 되는데 너무 심심하니까 얘들이 이제 물매를 가지고 계속 이제 게임을 한답니다. 내기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30m, 50m 전방에다가 뭐 조그만 깡통이나 무슨 병 같은 걸 세워놓고 던지기 맞추기를 하는데 기가 막히게 맞춘다는 거죠. 백발백중이랍니다. 그걸 보면서 그 골리앗의 이마에 나 있는 요만한 틈으로 그 다윗이 이 물매를 던져서 맞추는 것은 그건 일도 아니었다는 거죠. 평소에 하루에 수십 번, 수백 번씩 계속 돌리던 그 물매니까 여러분 사람의 기술이 얼마나 그 손기술이 단련되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만약에 설교를 하면 애들이 아 그렇구나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물론 다 그렇게 설명이 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여하튼 오병이어도 그렇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의 구세주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분은 없는 것 가운데서도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분이니까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 만드는 것은 뭐가 일이냐, 뭐가 어렵냐라고 그렇게 이제 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애들이지만 그 정도는 가르쳐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처음 몇 번 이제 그런 그 마음에 아주 깊게 닫혀진 마음 때문에 그 아주머니가 여러 번 좀 권고했지만 계속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뭐 그것도 한두 번이죠. 계속 그 아주머니가 드문드문 교회 가자고 그러시는데 나중에는 너무 미안해서 거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한 번만 가드리자, 한 번만 가주자라는 마음으로 이제 따라가게 됩니다. 수요일인지 주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녁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동네에 있는 감리교회였는데 그 목사님 성함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최종영 목사님. 지금 그때 70세 막 은퇴하실 때였으니까 지금 살아계시면 100세도 넘으셨겠죠. 그분의 이제 발음도 이렇게 노인이 있어서 불분명하고 교인들이 뭐 불만이 많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뭐 은퇴 빨리 안 하시고 말이지 자꾸 그 설교도 재미없게 하신다고 막 이제 불만이 많았는데 저는 정말 그때 그날 처음 간 메시지 때문에 정말 인생일 때 큰 격변을 겪었거든요. 그분이 전했던 그날 본문이 뭐였냐면 시편 27편 10절입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참으로 제가 뭐 우리 부모님이 저를 진짜 버린 건 아니지만 완전히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모도 어찌할 수 없는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것과 다름없는 상황에 지금 내쳐진 불확실한 미래에 아무런 대비도 할 수 없고 중학교 졸업하고 나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 가서 뭘 어떻게 하면 살아야 될지를 아무런 대책도 계획도 누구 좀 얘기를 상담할 수 있는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도 없는 사고무친의 그런 상황에서 불안은 그야말로 불안하고 어떤 그 깊은 염려는 태산같이 쓰나미같이 밀려오는 상황에서 정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 말씀이 딱 저희 마음에 깊이 화살처럼 박히게 됩니다. 그때 이제 저는 난생 처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모르겠습니다. 오늘 처음 들었는데 내 눈에는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 소원 한 가지만 들어주세요. 그러면 내가 당신이 원하고 바라는 거 다 하겠습니다. 내가 알 수 있는 거라면. 그렇게 이제 약속을 했죠. 단판을 하나님과 버렸습니다. 제가 뭘 원했겠습니까? 집사님, 뭐 원했겠습니까? 강천 집사님. 고등학교만 들어가게 해달라고 해줬습니다. 예. 고등학교만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죠.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 새벽 기도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11조를 했습니다. 모든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입니다. 저는 새벽기도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나오는 걸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다니는 제 친구들을 알거든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그 동네 제 친구놈들 그 교회 다니는 거 아는 애들 전부 깨웠습니다. 참으로 고마운 것은 얘네들이 아무 말 없이 따라와 줬어요. 야, 우리는 가는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요새도 그럴 수 있잖아요. 야, 그건 저 어른이나 가는 거지. 근데 애들이 참 신통하기도 아무 말 안 하고 따라와 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른들이 볼 때 아침에 까까머리 그 중학생들이 한 대여섯 명이 앉아서 새벽마다 계속 그게 방학 때였는데요. 방학 내내 나오니까. 그리고 교회 다닌 지 두 달 만에 주일학교 반사를 시작했습니다. 뭐 시골 교회 뭐 이제 열심만 있으면 뭐 사람이 없으니까요. 애가 애를 가르치는 거죠 뭐. 당시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 개최되는 그리고 인근 기도원에서 한 10리 밖에 20리 밖에 기도원에서 개최되는 모든 부흥회는 다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명했던 모든 그 부흥사들은 다 제가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김기동 목사, 무슨 신영균 목사, 하여튼 뭐 기라산 같은 옛날에 그 부흥 목사들을 그 시골에서나마 다 한 번씩 봤죠. 그리고 물론 성경도 읽기 시작했습니다. 자, 처음 읽기 시작한 것이 마태복음이었는데 얼마를 읽다가 저는 더 이상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인 이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이 딱 다가오면서 제 목에 가시가, 큰 가시가 걸리듯이 탁 저를 찔렀기 때문이죠. 저는 이 본문을 읽고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는 어떻게 어떤 메시지가 왔냐면, 야, 네가 지금 그렇게 원수처럼 미워하고 증오하는 그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를,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가 화해하지 않는데 네가 이거 와서 예배를 드리면 무슨 소용이냐. 그분들을 찾아가서 화해하고 용서를 빌고 와야 그래야 네 기도 응답이 되고 네 예배가 반합이 되지. 이건 아무 소용없는 짓이다 라는 그런 뜻으로 이 말씀이 해석됐기 때문입니다. 처음 성경을 읽는 중학교 3학년짜리가 이 말씀을 내 개인의 상황과 그대로 적용해서 이해한 거니까 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지금 생각해도 참 희한합니다. 근데 저는 바로 마음에서 반감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난 피해자인데요. 내가 왜 찾아갑니까? 혹시라도 화해해야 된다면 그 사람들이 나를 찾아와야지. 그래서 해야 된다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죠. 하나님, 내가 갈 수는 없습니다. 정말 억울해서. 그분들이 어떤 식으로든 어떤 기적을 통해서든 저한테 먼저 용서를 빌려오면 제가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에 대해서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드디어 중학교를 졸업한 저는 이불 보따리 하나 들고 달랑 이제 무작정 상경길에 서울로 올라가야 하는 그런 상황에 몰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결국 바로 떠나기 하루 이틀 전에 하나님 앞에서 이때까지 완강하게 버티고 있던 저는 이를 악물고 고등학교를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고등학교를 보내주시도록 구했으니까, 그리고 내가 뭐든지 하나님 원하시는 건다는 거 했으니까, 이거 먼저 마음에 걸린 일을 해결 안 하면 내가 그것을 위해서 더 간구할 면목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를 악물고 작은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작은 어머니와 작은 아버지께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동안 미워하고 증오했던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빌고 앞으로 그동안에는 그 집 근처도 안 갔거든요. 그 고향에 가도 다른 집에 들러도 그 작은 집에는 안 갔습니다. 한동안 이제는 때때로 와서 인사를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정말 그 순간이 물론 어색하죠. 너무 힘들고 참 분하고 참 억울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야 이거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어떤 북받치는 서름이 막 밀려듭니다. 어떻게 억제할 수 없는. 근데 여러분, 그런 아주 복잡한 마음 한 곁으로 너무도 후련하고 시원한 마음이 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위로가 아니었던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마음을 그처럼 아주 엄청난 무게로 누르던 큰 짐이 한순간에 벗겨진 듯한, 아주 날아갈 듯한 기분을 느끼게 됐던 것이죠. 저는 돌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참 이런 용기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인데, 저는 이렇게 했지만 정말 이게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이런 용기를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이제 하나님 약속을 좀 지켜주십시오. 제 부탁을 들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순진하게 기도했습니다. 물론 이후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이후 하나님께서는 제가 구하고 바라던 것 이상으로 정말 넘치도록 많은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고등학교는 물론이고 대학까지도 돈 한 푼 안 내고 다 끝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저 고등학교 그 시시한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에 딱 세 분이 있습니다. 제 그 고등학교 선배님들. 후배는 하나도 없고. 그 중에 한 분이 송문섭 장로님이십니다. 물론 이제 그 이후에 사실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억지로 하고는 왔지만 이게 정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분과 마찬가지로 이거 제대로 내가 용서를 한 건가? 왜냐하면 여전히 마음에 어떤 어색하고 뭔가 좀 서먹서먹한 느낌이 가시질 않았고 뭐 이렇게 깨끗하게 감정적으로 후련하게 터진 어떤 그런 소통관계가 안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 번은 어느 목사님이었나요? 하여튼 누구한테 물어봤죠. 장로님인지. 이런 마음이, 내 용서를 했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그것조차도 다 깨끗이 씻어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대단히 무식한 권면이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예. 그런 게 아니더군요. 그게 아닙니다. 그 후에 이제 그 어색한 관계, 좀 더 우리 숙부님들과 조금 더 자연스럽게 그런 소통 관계가 옛날처럼 되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 그 집의 장남인 제 사촌 동생 그 이제 그 결혼할 때 제가 중매를 썼습니다. 제가 은행에 다닐 때 아주 성품 좋고 똑똑하고 예수 잘 믿는 자매를 이제 소개해서 결혼을 시켰고, 저희 숙부님들이 너무 지금도 너무 좋아하십니다. 뭐 숙부님 돌아가셨습니다만 너무 며느리가 잘하니까 정말 저한테 그 다음에는 뭐 큰 조카 너무 고맙네 소리를 이제 뭐 골백번도 더 하셨죠. 여하튼 그렇게 해서 조금씩 넘어갔습니다만, 그러나 마음에 뭐 이렇게 감정적으로 불안한 것이 생기진 않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이 있어서 꼭 용서가 되는 건 아니지만, 용서하라는 대로 의지적으로 한 것이면 충분하지만 그래도 인간인지라 그런 감정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그냥 격이 없는, 이제는 정말 자연스러운 그런 관계가 있었으면 하는,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그로부터 처음 저희가 그 집에서 나온 지 꼭 20년째 되던 그 해였습니다. 저희 작은아버지가 환갑을 이제 환갑잔치를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다 집안이 모이게 됐죠. 저도 내려갔습니다. 그때 저희 작은어머니가 저희 집사람을 개인적으로 따로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저희 아내한테 정말 20년 전 옛날에 내가 우리 조카들한테 너무 잘못한 게 많네 라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면서 용서를 빌었다는 것입니다. 참 20년 만에 제가 그 얘기를 전해 듣는 순간 그제서야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그런 그 어떤 응어리, 그 상처의 어떤 흔적들이 그제서야 가시는 듯한 그런 어떤 시원한 느낌을, 그런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특별하게 그런 치유의 은총을 허락하신 것이 아닌가. 문제는 언제나 이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했지만 죽을 때까지도 그런 일이 안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용서를 실천하는 일에 있어서 각오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 진정한 용서를 베푸는 그 일보다 더 그분을 기쁘게 해드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만큼 쉽지 않은 일이죠. 저는 제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누렸던 많은 은혜들, 그리고 앞으로도 기대가 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과 도우심의 손길들의 모든 것들은 사실 그 처음 예수 믿던 그때 그 말씀 앞에서 철도 모르는 어린 나이에, 아무것도 성경도 제대로 모르는, 아무 훈련도 없는 그 미숙한 상태에서 뭔지도 모른 채 붙들고 그렇게 힘들게 씨름했던 그 용서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의 강을 열어주신 것이 아닌가라고 믿습니다. 용서하는 삶, 이거는 분명히 우리 주님을 깊이 감동시키는 그런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 보면 바울사도는 용서의 구체적인 방법을 얘기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하셨던 방법 그대로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때 어떻게 하셨죠? 그분이 우리가 사랑할 만해서, 정말 용서할 만해서 하나님이 감정적으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솟구치셔서 했다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장하셨다. 또 골로새서 1장 21절에는 더 아주 노골적으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원수였던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감정적으로는 원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감정적으로는 그냥 당장에 쓸어서 다 지옥에 쳐넣어서 쳐넣어도 시원찮을 그런 멸망당에 마땅할, 진노와 심판을 당해 마땅할 죄인들, 하나님이 미워할 수밖에 없는, 증오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지만, 죄인들이지만 하나님이 그 감정을 누리시고 그분의 거룩한 의지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명령을 하시는 것이죠. 민수기 13장 14장에 걸쳐서 보면 풍요와 번영과 안식이 예비된 그 약속의 가나안 땅을 지척에 두고도 그 땅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그 원주민들을 두려워하면서 그 낯설고 물선 그곳을 두려워하면서 과감하게 정복해 나가지를 못하는 그 주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저는 그 모습에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용서라고 하는 이 영적인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주저하면서 계속 머뭇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그 가나안 땅을 거룩한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믿음으로 진군해 나갈 때에 하나님이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모든 그 땅에 거하는 적들을 내쫓아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용서라는 그 약속된 영적 가나안을 향해서 사랑의 무기를 가지고 이미 주어진 이 사랑의 무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행진한다면 하나님은 용서를 방해하는 그 모든 적들 우리의 자존심과 수치심과 어색함과 분노와 증오와 두려움이라는 그 모든 적들을 먼저 하나님께서 몰아내 주심으로 진정한 평화와 화해의 길을 열어주시고 진정한 천국에서의 삶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복되고 영화로운지를 이 땅에서부터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과의 화목이 얼마나 큰 감격과 감동이 되는지를 우리의 실제적인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 지체들과의 관계 속에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새로 시작되는 내년 한 해부터 내일부터 이 땅에서 여러분의 그리고 저의 생명이 지속되는 한 이러한 용서의 가나안을 향해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사랑의 그 칼을 가지고 진군해 나가시는 여러분의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신 것처럼 비록 원수의 심장에 칼을 꽂고 싶은 증오심이 불타오르지만 그것을 내리누르는 거룩한 성령의 감화감동의 그 결단과 거룩한 의지로 용서하며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랑으로 용서로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죄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내년 한 해 남은 저들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